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골로새서 시리즈가 끝나고 아마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하기 전에는 한 두 주 정도 저희가 브레이크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고에도 있지만은 다음 주에는 그 우리 이효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광고 나와 있는 대로 그 설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 주 우리 8월 중순부터나 예,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의 그 연장선상은 아니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상대로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상대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혹은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거의 비슷하게 한 3분의 1 정도씩 각기 다른 대답을 그 내놓는다는 통계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신빙성이 있느냐, 믿을만 하냐라는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꽤 심정적으로는 꽤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학생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략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3분의 1은 내가 앞으로 뭘 할지를, 어떤 사역을 할지를 확실히 압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셔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소명의식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쭉 가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미니스트리를 향한 소명의식을 주셔서 신학교에 왔는데 정확히 앞으로 뭘 할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은사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죠. 확실히 자기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왔다고, 자신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왔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나는 정말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는 그게 자신의 소명이 아니었던 거죠. 뭐 그것이 바뀌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신학교를 다녀보면은 제 주변에도 그 주변에 지금 이제 뭐 제가 졸업한 지 막 꽤 됐는데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졸업해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신학교 때는 자기는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중간에 바뀌는 사람, 뭐 해외 선교 생각했다 바뀌는 사람, 뭐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었을까? 저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었을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소명의식을 확실히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신학교에 왜 왔지? 세 번째는 영어로 아까 뭐 애들한테 했지만 I think I know, 그렇죠?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리얼리티는, 그렇죠? 제가 모르는 경우. 그 세 번째 어떤 경우였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였어요. 저 같은 경우 세 번째. 저는 제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면 그래,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왔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디투어를 해서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온다, 혹은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도 아마 비슷하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교회에 내가 왜 나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기에 지금 와서 앉아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디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예배에 교회에 왜 나와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오늘 그 성경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우리 지준 형제가 읽어준 것처럼 야고보서 4장 말씀,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신이 여기에 왜 와 있는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 농담들을 많이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 참 여자들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렇죠? 친할수록 말이 많다는 거죠. 친할수록 얘기가 많아요. 여자들 사이에. 그렇죠. 남자들은 사실 친할수록 친하다고 해서 그 대화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 10년 만에 만나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잘 지냈냐, 그동안 잘 지냈냐, 그냥 그 정도 가지고 10년 세월이 훅 넘어갑니다. 그렇죠. 잘 지냈어? 그동안 힘들었다며. 뭐 어려운 일. 뭐 어려운 일 겪었다며. 뭐 다 좋아지겠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10년, 15년을 그냥 훅 뛰어넘는 그런 경우들이 남자들은 간혹 있습니다. 근데 뭐 여자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그렇죠. 뭐 만나가지고 뭐 한 서너 시간 얘기하고 못다한 얘기는 또 전화로 해. 그래서 전화로 또 한 서너 시간 얘기하다가 못다한 것은 또 만나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가까울수록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지나가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것이 가까워질수록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섬세하고 또 이렇게 더 친밀하게 알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꼭 남자나 여자 다를 것이 없겠죠.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길수록 그 속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놀라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으로부터 더 배우고 싶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또 기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가장 깊은 소망을 담아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우리 그 영성신학 교수님께 그분이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책을 들고 가서 교수님 책이 나왔는데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라고 드리면서 이제 또 엑스트라로 가져가서 사인을 부탁드리면서 했더니 야고보서 4장 8절을 써서 주신 이후로 늘상 야고보서 4장 8절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몇 가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로 남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늘상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상황 가운데 혹은 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일들에서 대가나 거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라는 영역에서는 대가나 거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뭐 많이 공부하신 분들, 자기의 분야에서 대가나 거장이라는 말은 들을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알아,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은 알지, 내가 어디 가서 톡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 가서 뭐 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결코 대가나 결코 거장은 없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스승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신앙의 위대한 멘토들을 보면 결코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결코 대가나 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그리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그리고 그것에 성도 간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고 그리고 또 넉넉해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럽니다. 뒷부분이 중요하죠.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그 미덕들 하나하나처럼 또 그것에 표현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에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이라는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영적 멘토 중에 하나인 달라스 윌라드는 Spirit of the Discipline에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훈련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훈련과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의 훈련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훈련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훈련들입니다. 스스로 고독하게 있는 것, 스스로 침묵을 가질 줄 아는 것,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 또 순결한 것, 혹은 희생하는 훈련들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적이라는 건 서로와 서로에게 관계적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친교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서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국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는 결국 달라스 윌라드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스승들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너무나 피상적이라는 거죠. 슈퍼피셜하다는 거죠. 너무 깊이가 얕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온 세상이, 우리가 너무나 무엇을 하나를 읽어도, 무엇을 하나를 보아도 너무나 피상적으로 그냥 경험하고, 심지어 사람도 피상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피상성이 있다면은 거기에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한국말로 관조한다 그러죠. 그렇죠. 컨템플레이션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가 약기 때문에 내 삶을 관조하고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세대가 되었다. 결국 우리가 내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비상성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 삶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컨템플레이티브한 관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달라스 윌라드는 몇 가지의 경건의 훈련으로 그렇게 정리해 놓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니 여러분 각자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지만 정말로 내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시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고민들과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품는 그러한 여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왜 예배에 나와 있는지, 왜 공동체에 교회에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아니 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개에게 쫓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 예. 혹은 개에게 물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성교사님, 개에게.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아주 사나운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요. 진돗개에게. 아주 심하게 물린 건 아니지만은 아주 그게 정말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생각날 정도로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 개 싫어합니다. 모든 종류의 개를 싫어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싫어하고요. 아주, 개들 가운데에서도 작지만 약간 어떻게 이렇게 보면 성격이 나쁜 아이들 있죠. 네, 정말 저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면 저 정말 소파 위로 이렇게 막, 네, 올라갑니다. 저 개 싫어하니까 목사님 개를 사랑해 보세요. 저에게 너무, 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저, 누구예요? 선주자매네. 우리 개 때문에 조금 치유가 됐어요. 예, 많이 치유가 됐어요. 많이 치유가 됐는데, 꿈에서건 현실에서건 개에게 쫓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진땀나는 경험이죠. 더더군다나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상상하는 건 참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영국의 그 프란시스 톰슨이란 분이 자신의 시에 붙인 제목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 속에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우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품으로 붙드시려고 하는,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붙잡으시고자 하는 그 열정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냥개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신다. 그것을 프란시스 톰슨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천국의 사냥개가 되셨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조금 약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 시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나를 끊임없이 붙어다니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미행해서 결국에는 내가 그분의 손에 붙잡히게 하리니 라는 그러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근데 그것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근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분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 예,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모르는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것. 예.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뒷덜미를 물리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추적하실 때 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이 자리에 내가 왜 와 있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계시는가?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추적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둘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쫓아오심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혹여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분명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거의 오랜 동안 한 달 넘게 걸쳐서 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지만 이제 더 이상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죠.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마치 작은 아들이 주인공처럼 보여서 탕자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아들 못지않게 큰 아들도 마찬가지로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스토리를 잘 압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납니다. 당시 중동의 문화, 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고 자식으로서 해야 돼서는 안 될 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떠난 그 아들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그 번역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작은 알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불쌍한 처지에 놓이면서 그러면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을 작은 아들이 굉장한 회개를 통해서, 물론 회개의 메시지가 맞지만 그러나 그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작은 아들의 의지와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작은 아들의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은 굶주리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기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15장 20절에 보니까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추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25절에 보니까는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집에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묻되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28절에서 화가 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권합니다. 같이 들어가자. 예.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아버지를 충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다 삼켜버린 이 내 동생이라고도 안 하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불만이죠. 이렇게 불평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달래봅니다. 예,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렇게 큰아들을 달래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과연 큰아들이 그 잔치에 아버지와 함께 참여했는지 아니면 계속 문 밖에 서서 화가 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었는지 끝을 맺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아들의 비극은 뭡니까? 결국 큰아들의 비극은 아버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의도,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목적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비록 아버지께 늘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정작 아버지를 몰랐다는 게 이 큰아들의 비극입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큰아들과 같은 사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여정 가운데에서 늘상 그렇지는 않지만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인생의 어떤 순간에 영적인 어떤 여정 가운데 내가 여기서 여기에 지금 왜 나와 있는지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몰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과 이유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도 할 것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큰아들처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섬김에, 혹은 그 일함에, 혹은 그 사역에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함께 쭉 보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의 완성될 구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지만, 아직 모호하지만, 아직 퀘션 질문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우리를 쫓고 계시는 그분께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알미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고 그것이 좀 부족하고 영적으로 미흡하다면, 정말로 내가 이 순간부터라도, 이 여름 혹은 올해 하반기를 통해서라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겠습니까? 그러한 질문과 소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함의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